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새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여전히 확장과 그리고 심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하고 있고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신분이 바뀐 그런 자녀요 또 백성이기도 한데 사실 실제로는 우리 몸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죠. 직장에 또 학교에 또 여러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은 모두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살면서는 이제 세상의 방식도 우리가 몸에 익혀진 것이 있고 또 따라야 할 것도 있고 또 세상의 목표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소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요구받는 그 성경의 말씀과 상충될 때가 참 많죠.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또 우리의 어려운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그리고 때로는 이 방식과 목표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나의 이 삶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받는 그 축복을 어떻게 내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또 기도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답변하세요. 딱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은 뭐 그냥 무작정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방식을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 변화를 우리는 다른 말로 성화라고도 하고 또 성숙해진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되는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출발점으로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 예수님의 답변은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굳이 변화된 모습이 뭐 이럴 거야 아니면 이러한 만큼을 내가 보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허구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 자족함이 있고 만족함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또 안목을 또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을 가다 보면 그러면 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비유에서는 이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또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좀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또 이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옳다함을 받지 못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리는 누가 봐도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는 또 옳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아주 굉장히 최고로 존경받는 이게 모범이 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다 고개가 숙여지고 인사가 절로 나오고 그리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아 대단하셔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지은 그 모든 죄 또 쌓였던 그런 오랜 죄악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주전 6세기입니다. 그 6세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에 찬양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국가적으로 이 자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수모와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만 했을까? 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아주 경건한 파가 이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건파를 바리새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역사는 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4,500년 정도 예수님 때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정말 경이롭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존경을 받았겠죠. 그리고 최고 모범이 되는 그런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다 줄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 치열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정수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주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율법의 진의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핵심을 꿰뚫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전환되는 데까지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수준은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거 지켰어 안 지켰어? 했어 안 했어? 했으면 됐어. 안 했으면 너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판단과 그리고 정죄 그리고 상과 벌 이런 그 내용들이 자기들의 의식 속에 완전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딱 구조화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렇게 기도를, 한 번도 안 걸르고 저렇게 성경을 읽고,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너무 대단해. 하는 모습은 항상 정결해 보이고, 항상 성실해 보이고,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야, 우리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결국은 율법의 정수는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세리는 당시 사회에서 엄청나게 혐오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뭐 대놓고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유대인이면서도 자기들을 그 압제하는 그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그래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도 많이 부과해서 징수하고 그리고 뇌물 받는 걸 아주 일상으로 삼고요. 그래서 뇌물 받으면 조금 덜 징수하고요. 안 그러면 이제 또 하던 대로 하고요. 그래서 많은 동족들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고 또 그 미움을 받는 그런 배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정말 결속력이 강하고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강한 민족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돈은 벌지 모르고 그 위치를 이용해서 뭔가 살아남을 길은 터득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뭐 왕따죠. 보기도 싫어하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극과 극에 해당하는 그 사회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뭐 바리새인들을 뭐 오늘날로 비유해 본다면 대법원의 법관들 정도. 그 다음에 세리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일제 그 압제 역사 속에서 그 앞잡이 노릇하던 그 민족의 배신자의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격인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렇게 한 탁상 위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추앙받는 그룹, 가장 멸시받고 왕따 당하는 그룹의 사람의 이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지금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신실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둘 다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른 점은 기도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죠. 스스로 자기 의의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강도, 도둑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불의한 자나 행악을 저지르는 자 그 다음에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는 같지 않대요. 더군다나 멀리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쪽 분들 아닙니다. 이쪽 분들도 아니고요. 하여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랑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걸 알지만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된 합격자를 뽑아야 되는데 지원자들 다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현재는 어떠하고 과거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비교해 봐야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대 사람으로 우월하고 열등하고 더 훌륭하고 더 못하고 이런 것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의식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굉장히 대항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가 이런 거 따지는 거를 굉장히 예수님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제자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너희 높고 낮은 거 지금 여기서 말할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냐 하는 것부터 물으세요. 근데 또 그 높고 낮은 것을 막 이야기했던 제자, 그 두 제자를 본 나머지 제자들 또 막 분개해요. 또 왜 분개할까요? 그들이 잘못했는데. 그죠? 그들은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우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네들만 높아?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이 교만, 이 바리새인의 이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또 그걸 들춰내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더 우월성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자기들이 이 율법에 문자적이고 형식적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생긴 아주 강화된 그런 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문자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그거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의 의식은 여기서 조금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이렇게 해서 무섭다라는 거죠. 잘못 빠져들어가면 굉장히 오도하고 사람을 망칩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 기만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합니까? 인간이면 인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너무 행복한. 나는 매일 이렇게 뭐 금식도 하고 뭐 십일조도 드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기만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기만.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아주 그냥 험악한 말씀들, 거기 제일 많이 몰려있는 그런 장이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거기 보면 23장 23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그러니까 아주 그 이게 수확이 작은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10분의 1을 쪼개가지고 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십일조 드리는 것을 지금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11조 드리는 것, 이런 것들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그 정신들,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 이것을 우선시해야만 했다. 이것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나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 그런데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중요한 것, 율법의 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경건하고 흠잡을 것 없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측면에서는 흉내낸 것밖에 되지 않았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자기도 모르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모르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분명히 진품은 아니에요. 근데 짝퉁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싼 짝퉁은 뭐 진품이랑 구별이 또 잘 안 된다면서요. 저는 뭐 그런 거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싼 짝퉁, 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가짜라도 비싼 거면 짝퉁이 좋아요 하시는 분은 설마 없겠죠. 여기에. 가지려면 진품을 가지세요. 제가 뭐 이렇게 막 부추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무척 경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또 그분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맞서서 강하게 다투시기도 했고요.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다투고 심한 말씀도 많이 하신 상대가 바리새인들이죠.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말하면 저 민족의 배신자, 세리들, 저 죄인들, 저 사람들이 밉고 저 사람들이 정말 역겨운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진심을 보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흔쾌히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막 이렇게 보이는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까 위선자란 말 보셨죠?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하시고요.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데 겉은 깨끗하게 회칠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또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시고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시고요. 지옥의 심판을 당할 자들이라고 하시고요. 아주 험악한 말은 다 모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좀 간파해야 되겠죠. 그 반면에 세리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이 정말 행악자와도 같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래서 자기 공동체나 그 나라에 끼치는 그 만행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데,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멀찍이 서서 감히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정말 자신이 그 영적인 파산 상태를 지금 심히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딱 한 말씀 올리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적 파산 선고를 한 이 상태에서 이 세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매우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야, 그래도 세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자비하신 건 아는구나.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시다는 거는 아는구나. 아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그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끊임없이 그렇게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짓을 해야 하고 그것이 1, 2년이겠어요.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해왔고 하는 그렇게 나오면은 자기 양심은 이건 정말 하나님도 날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한 의심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세리 같은 자는 그렇게 버려져야 한다라는 그런 통념을 왜 몰랐겠어요? 나는 버려질 자구나. 그 사회에서 버려진다라는 건 이스라엘과 같은 종교 국가에서는 그건 완전히 정말 캐스트 아웃. 그냥 완전히 그 쫓겨나는, 그 자기들의 그 구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두 가지 정도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에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 가능성을 주는 길은 다른 데선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지금 이런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자비 외에는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진짜 자기의 파산 상태를 선고한 사람의 기도인 것이죠. 자기가 있는 그 세리의 자리가 어떻게 얻어졌든지 간에 지금 자기는 공동체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 공동체로 복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 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 그럼 구원 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은 그런 절차를 마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교회에 속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신앙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려울 거라고만 얘기하겠죠. 그러나 뭐 그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이 세리는 자기가 공동체로 복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나를 한두 사람이라도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아 지금 어떠한 나의 의와 힘으로도 어떠한 사람의 힘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만이 가능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자비하심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자비라는 그 말씀의 좀 정의를 좀 함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씀의 뜻은 굉장히 실질적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찾아내라고 한다.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귀한 생명 건져줬으면 좀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지 그 보따리까지 찾아달라니 이거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좀 그런 뻔뻔스러움에 좀 빗대어서 부정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때 필요한 모든 보따리들을 챙겨주십니다. 생명도 구해주시고 보따리도 챙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구체적인 공급,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손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고 주님을 부를 때 붙이는 형용사가 있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그 공급의 손길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하신 태도와 보여주신 태도와 그리고 그 성품 그것을 아, 주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감사하며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관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죠.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자비하신 성품과 그 자비하신 도우심 외에는 내가 삶을 제대로 영원히 영위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비하심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좀 바뀌어서 그 자비하신 역사를 베푸시는 것에 좀 잘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하신 것이 주님이 모든 약속의 결과로서 신실하심을 나와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말만 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런 주님의 자비하심에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쏟는 그런 마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도에서 나오는 소원일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기꺼이 주님께 내가 더 눈을 열게 해 주십시오. 나의 귀가 더 열리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의 이 밭이 좀 잘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의로우니까 나의 의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결국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아 주님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런 자기 관점과 태도가 지극히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바꾼다면 그래서 주님 저의 의가 아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제가 제 의의로 세워왔던 저의 인생은 이거는 완전히 허공에 물 붓기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하심 위에 저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너 아까 기도 내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무효야.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깨닫는 그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기도는 언제든 늦는 때가 없다라는 것을 꾹꾹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다 죽을 죄입니다. 바리새인의 영적인 교만의 죄이든지 세리가 또 범한 그 자기들 민족에게 행한 사회적인 그런 공동체적인 해악의 죄이든지 죄는 죄입니다. 더 나은 죄 없고 더 못한 죄 없습니다. 다 죽을 죄입니다.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 중에서도 살아날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청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고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재가 지금 어떤 상황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리의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 역겨운 사람이고 또 해도 너무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기도는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배우고 드리기 시작할 때 진정으로 나의 영적인 삶의 길이 먼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에 깊이 의탁해서 내가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너무나 다른 입장에 있었지만 참으로 다른 의미가 담긴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였고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비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자비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영적 부요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